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일곱 번째 시간, 소금과 빛.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금과 빛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 그리고 강해 설교자들이 이 이야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고 결론을 짓죠. 저도 어제 저녁까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설교 원고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다 찢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작성을 했습니다. 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도 행하고 사회개혁에도 참여하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6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주제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확정짓게 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딱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죠? 근데 조금만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정말 세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럼 이런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볼게요.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우리에게 감동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척점에 있는 게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세상은 우리의 빛과 소금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을 존경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빛과 소금을 핍박하여 환난을 당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교회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상식적 그런 착한 일을 했을 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던가요? 교회가 불쌍한 이웃들의 경조사를 돕는다던가 불우이웃에게 구제비를 전달한다던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던가 이런 착한 일을 했을 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던가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일간지에서조차 찬양을 해줍니다. 교회를. 야, 이런 교회 본받아서 이런 교회처럼 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아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착한 행실, 착한 일이라는 건 세상에게 행하고 욕을 먹는 착한 행실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게 그러한 세상적 착함이라면 그 착한 행실이라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잖아요. 만일 성도의 세상적 착함이 올바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타종교인들의 착한 행실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걸까요? 기독교인들보다 타종교인들이 훨씬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그들의 착한 행실은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그들 각자가 믿는 자기들의 신들에게 영광이 돌려지나요? 본문 16절의 착한 행실은 그런 종류의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착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가토스와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둘은 서로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칼로스라는 단어가 훨씬 더 폭넓고 깊은 선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단어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쓰인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서 선한 목자에서 선한이 바로 칼로스예요. 착함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착함은 어떤 착함이냐면은 세상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착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가에서 그 착한이 아가토스예요.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그 두 단어는 서로 혼용해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일,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의 선악 기준에 의한 착한 일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착한 행실, 칼로스 아가토스, 예수님의 착한 행실 혹은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서 비롯되고 기인한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 순종, 순환, 비움, 자기 부인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됐죠. 성도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새창조의 행위,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과정, 그게 하늘나라 백성들의 세상 속 착한 행실이에요. 그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에서 아가토스, 그 단어가 어디에서 인용된 거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어디? 창세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시고 야, 내 뜻대로 잘 됐네, 보기 참 좋다 할 때 그 토브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 아가토스라고 번역한단 말입니다. 그 단어가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일입니다. 새 창조의 일.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져 있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새 창조의 일이 착한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워지고 새로운 존재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착한 일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그러니까 착한 행실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말이에요. 착한 일. 바로 이 예수의 착한 일이 성도에게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삶, 그 착한 행실은 자기를 부인당하고 순환의 삶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내가 부인당하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잉태된 새 생명이 점점 성숙되어 결국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새 창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새 창조, 그 사역에 우리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토브, 보시기에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한 성도의 착한 행실, 순종의 착한 행실, 십자가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독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런 하나님의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독사 영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삶 속에 가입을 하게 되면 세상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인내와 수고와 섬김과 순종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성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절대 그 삶을 못 살아요. 왜? 세상은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서만 살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오고 어떻게 십자가의 삶이 나와요. 어떻게 비움의 삶이 나와요. 쇼는 할 수 있어요. 연극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은 세상은 절대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진짜 부어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완성시켜 가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 착한 행실, 착한 삶을 산다라는 건 자기를 부인당하는 삶이고 자기가 비워지는 삶이고 자기가 죄인으로 오히려 연약한 자로 무력한 자로 폭로당하는 삶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그 삶을 살게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봤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아먹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알아먹는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걸 절대 모르죠.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이 사건화되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착한 삶이 뭔지 조금 이해가 가세요? 아직 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마 끝까지 다 들으면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실 텐데 지금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빛과 소금이라는 것의 근본 성질이 뭡니까? 구별이에요, 여러분. 그걸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구별된, 거룩한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소금은 부패의 대척점에서 부패와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고 빛은 어두움의 대척점에서 어두움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에요. 빛과 소금은. 따라서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이란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건 빛과 소금의 삶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빛과 소금의 삶은 아니에요. 세상은 흉내낼 수 없고 오직 성도만 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만일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상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삶, 그러한 깨끗한 삶을 보고 세상이 영향을 받는 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착한 행실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라면 엊그제 입적한 법정스님 같은 사람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산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디는 어때요? 힌두교인인데. 수많은 이들이 그를 좇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휴바이첸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그를 빛삼아 소금삼아 열심히 그를 좇아 살겠다고 아프리카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 한 거예요, 그게? 제가 법정 스님의 책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분의 책 중에 몇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건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 자주 했죠. 뭐예요? 세상 부인하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힘, 세상 가치 부인하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사셨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에요, 이분이? 세상의 소금입니까?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죠. 비우자, 비움의 삶. 그리고 비웠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청빈론이죠.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자아성찰입니다. What is man? 인간이 누구인가? 물으라는 거예요. 다음은 1997년 길상사 창건 본문 중 일부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어떤 절이나 교회를 물을 것 없이 신앙인의 분수를 망각한 채 호사스럽게 치장하고 흥청거리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처럼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병들기 쉽지만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 이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면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개혁주의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살다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불가의 스님도 무소유의 삶, 비오는 삶, 절제의 삶, 청빈의 삶을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리고는 그걸 자기에게 점수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도예요. 어디 이뿐입니까? 간디나 슈바 있죠. 그런 사람들도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착한 삶을 살았어요. 박사학위 네다섯 개 다 갖다 버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도 빛과 소금이 맞냐고요. 행위로만 본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착하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천국 가야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에 붙어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산상수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빛과 소금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착한 일이라면 세상적,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양심적 착한 일이라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거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산 거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나 김대두 같은 살인마는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안 돼요. 개뿔이나 평생 무슨 착한 일을 하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요.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사람만 죽이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서는 착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착한 일, 도부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이라 그랬어요. 김대두나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 그들의 무력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불가능함이 폭로되었는데 그들을 덮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착한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착한 일, 그게 드러나는 삶이 바로 착한 행실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력함이 폭로되고 여러분의 더러움이 폭로되어 야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범죄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그 범죄로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착한 일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한 추악함을 덮어씌우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덮어줌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선악으로 이 더러운 놈 이런 짓을 해? 이게 함인 거예요. 왜 뻘거벗고 누워있어요 아버지? 이게 함이에요. 저주받았잖아요. 뻘거벗고 누워있는데 그냥 가서 덮어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삶에 의해 창조가 된 교회의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삶이 교회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선언을 해버리신다고요. 그리고는 너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나서 그들에게 착한 행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를 그렇게 살게 만들고야 말 거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자기 부인과 무너짐과 비워짐의 삶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소금은 짭니다. 달게 안 변해요. 그건 그 소금처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언약, 나의 집념 또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거름 지급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설탕에 짠맛이 있을 수 없고 어두움 속에 빛의 속성이 혼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성도도 할 수 있고 세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착한 행실,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성도가 그 빛과 어둠, 부패와 세상이 갈라지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뭘로 구분이 되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착한 행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악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착한 일은 다 악이에요. 다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일하는 모든 게 다 착한 일이에요. 왜?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까. 그게 토브예요. 선이. 착함이에요. 그게. 그게 선입니다. 선한 목자의 선. 이해가 가세요? 세상과 소금, 그리고 빛과 어두움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김대두가 천국 가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슈바이처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김대두의 삶 속에 나타난 게 착한 행실이고 슈바이처의 삶에 나타난 그 일이 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횡재한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한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맺는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 생명이 없는 나무에서는 사과나무인데 수박도 열리고요. 포도도 열리고 망고도 열리고 별게 다 열려요. 야, 그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게 엉터리 나무란 뜻이에요. 시장에 갔다가 막 사서 달아서 그래. 자기 열심으로 사서 달은 그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오늘날 교회가 착한 일로 열매를 주렁주렁 사다가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낑낑매고 가갖고 하나님 이쁘죠? 멋있죠? 이걸로 상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태워버린다니까요. 그거 들고 온 놈과 함께. 그게 불심판입니다. 공력이 다 탄다 그러잖아요. 그때 같이 타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이들은.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착하게 절대 살면 안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 11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건너가서 얻을 땅이요. 네,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 천국.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내가 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돼요. 모든 명령을.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냈죠. 결국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못 들어갔나요? 세 사람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은혜로 들여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안 자들은 우리가 조금 아까 언급한 그러한 착한 일들을 열매로 맺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옛사람을 죽여내고야 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이 세상에서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은 그 죽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이들에게 닥칠 사망과 죽음을 예수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어버렸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의인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고 왜 자기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의만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잘 배우며 인간은 그렇게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소금과 빛이 된 이들이 내가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었을까? 그걸 내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계속해서 실패해요. 내 등불은 계속 꺼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소금이요 빛이라 등불이다 라고 선언을 해줘 버리세요.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착한 일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삶이란 신자 자신의 착한 행실을 내어놓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의 주도권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쥐고 계신단 말입니다. 밖에서 내 머리에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성령의 힘,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이에요. 역대하 13장으로 가보세요.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 소금, 예수님이 소금이라는 소재를 써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건 그 소금이 뭐 부패를 막고 짠맛을 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가사 실습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소금의 특성으로 너는 이 소금처럼 그렇게 부패를 막고 짠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라 라고 들어서 쓴 게 아니라 바로 이 소금 언약에서 끌어다 쓰신 단어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교가 소금은 부패를 막고 짠맛을 내니까 너희들 나가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짠맛을 너희들이 내도록 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만단 말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리고 도덕책이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하죠. 왜? 나의 자존심을 긁지 않거든요. 성경은 너희들은 그렇게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 예수의 은혜를 알 때 그때 예수의 삶이 네 안에서 나오는 거지 니들이 그거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안 듣고 싶어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요.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나가서 세상에 빛이 돼. 소금이 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돼. 부패를 막아. 촛불 들고 나가. 그러면은 흥분을 해요. 좋아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지도 못하면서. 진심에서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부흥시키려면 도덕적 윤리적 설교 많이 하고요. 종교심을 부추겨주면은 교회 금방 부흥해요. 헌금 많이 하세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세요. 11조 꼬박꼬박 하세요. 특별 새벽기도 15일씩 1년에 한 5회씩 실시하고 단기 성교 그냥 여기저기 막 정해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려보세요. 그 교회 굉장히 활기 있는 교회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돼요. 사람 많이 늘어나요. 왜? 인간들은 자기들이 뭘 할 때요 굉장히 쾌감을 느껴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할까요 지금? 그런데 그걸 짓밟아버리면요. 복음은 그걸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능성을. 인간 자신의 착함과 선함을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해요. 힘들어해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열심히 율법 지키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 금식한 돈으로 구제행위하고 그러고 있는 세상에 와서 니들 그거 아니야. 회개해야 돼. 라고 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데 야 율법에서는 1년에 한번 속죄일에만 금식하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어.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요. 왜?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받으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건 그거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유턴해라는 뜻이에요. 은혜만 붙들어라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를 부정해? 네가 뭔데 내 능력과 열심을 부정해? 그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에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그곳에 예수가 오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다 말입니다. 아닐 것 같죠? 그들의 정직함과 깨끗함이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악함과 마귀됨을 발각당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가 왜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이제 알았다. 이들이 빛인 거예요. 아니야 나는 비칠 수 있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어. 이들이 소경인 거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보세요.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게 죄악된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묘사해요? 소금을 치지 않았다 그러죠. 무슨 애기도 간을 봐야 되나요? 소금을 치게? 소금을 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소금 언약이 그에게 가입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금으로 소금 언약으로 끌어올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소금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금을 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어두움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거기에서 끌고 나온 게 세상의 소금이란 말입니다. 음식 재료의 소금이 아니라 자, 그게 소금이 그 언약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언약,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복음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 다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다 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원형이 있어요. 뿌리. 모든 언약은 이 원형을 모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가볼까요?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등의 뿌리예요. 원형이에요, 이게. 여기에 유언이라고 번역이 된 디아테케,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 위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고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은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그 언약은 이 언약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게 십자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원형은 바로 이 피의 언약이에요. 그 피가 부어져서 죽어야 할 자가, 부정한 자가, 어둠인 자가, 죽음이었던 자가, 없음이었던 자가 있음으로, 살아남으로, 구원됨으로 올라오는 게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이고 그게 소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언약, 예수란 말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화하여 actualize 된단 말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계속 무력한 시체로 죽은 흙으로 폭로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 소금이 계속해서 나에게 뿌려져서 영원히 나를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금의 삶이란 피의 삶이고 비워지는 삶이고 부인당하는 삶이고 죽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소금과 빛의 삶, 그런 소금 언약의 삶, 피의 언약의 삶 속에서 다른 이와 하나님이 덕을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소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나를 비워서 나를 이웃 삼으신 하나님, 내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님과 나의 천국 백성들이 나의 비워짐으로 덕을 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근데 그 삶이 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이 세상에게 당하고 비워지고 연약하고 무력한 자로 폭로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소금의 삶이고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못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저주요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모로 설명을 해요. 열왕기하 2장으로 가볼게요.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리고에 우물이 있었는데 물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죽거나 아이를 유산하게 되고는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여리고의 우물에 소금을 뿌려서 좋은 물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아프리카에 소금 들고 갔던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죽은 물을 소금으로 살릴 수 있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에 그런 효능이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데 소금이 뿌려지고 있어요.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것은 임신된 아이가 유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데 소금 언약, 그것이 가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은 회복의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시키는데 쓰여요.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친다고 그게 성결해지나요? 재수 없는 거에 소금 치듯 막 쳐버리면 재수 있어지는 거예요? 소금 언약, 그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부정한 것을 성결하게 구별시켜낸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소금은요, 어떤 이들에게 먹혀지게 돼요. 레위기 2장 13절 보세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명확히 나오잖아요.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어떤 분은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소금이 은보다 비쌌기 때문에 이 소금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억측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사 중에 소재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 유월절 3일 후가 어떤 날이죠? 첫 이삭 드리는 날이에요. 유월절 3일 후가.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첫 이삭 드리는 날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이삭 드리는 날에는 밀의 첫 수확을 드려요. 오순절은 맥추절이죠. 오순절이 보리맥,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 3일 후인 첫 이삭 드리는 날에 소금을 친 소재만 드리게 되는데 그 소재를 드린 나머지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소금을 먹는 거예요. 소금 친 재물을 먹는 거니까 소금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첫 이삭 드리는 날에 밀을 빻아서 소금을 치고 그리고 그 소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어떤 구별된 무리가 먹는다라는 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첫 떡, 첫 열매, 예수의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소재에 들어간 소금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떡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레위기 2장 10절 소재물의 남은 것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레위인들. 레위기 6장 14절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웅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은 뭐예요? 죄.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어디서 먹으라 그래요? 누룩 넣지 말고 어디서? 회막들.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소금은 누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는 거예요. 근데 재물에 소금이 쳐진다라는 건 재물과 소금의 연합이거든요. 근데 소금이 뭐라 그랬어요? 저주. 예수님의 피, 십자가, 비워짐, 부인당함. 이게 소금이잖아요. 그게 재물에게 얹혀지면요. 이 재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재물도 하나님 앞에 가한 재물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 예수의 피가 보태져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 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금이 쳐진 재물은 하나님이 맛있게 흠양하신단 말입니다. 그 재물만. 근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요. 먹고 그걸 유업으로 받고 분깃으로 받고 그 소금 쳐진 재물의 삶,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작게나마 그림자로 또 재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곧 나와 연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를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이나 역대하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소금을 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 친 떡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 친 재물이에요. 예수 생명의 떡.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라라는 건 예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네 안에 잉태된 새 생명 성숙시키고 완성시켜라. 그리고 네가 죽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되라라는 건 죽어라 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 끌어라가 아니라 죽어라예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그 생명의 소금, 거룩의 소금을 만지고 거룩하게 되는 여자가 나와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죠.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찾아 읽었잖아요. 그 소금이 가입하게 되면 부정한 게 성결한 게 돼요. 혈루병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병으로 기록이 된 병이거든요. 근데 그가 소금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졌더니 그 여자가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은요, 예수님이 그 혈루병 환자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일로 옮겨지는 일이에요. 그냥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금이신 예수님이 사망과 사망의 증상들인 그런 부정함들을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그 병을 누가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곧 재물에 소금이 쳐지고 그 소금이 저주의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죽어야 할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의 언약의 소금이 뿌려지고 예수님이 그의 저주와 죽음을 다 갖고 가셔야 돼요. 그게 재물에 소금이 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볼게요.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질병을 졌다라는 건 우리의 사망의 증상을 졌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죄를 담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친 건 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병 고친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이. 그러니까 소금은 죽음을 빨아들이고 죽음의 증상들을 빨아들여서 자신이 죽음이 되고 자신이 저주가 되는 그런 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런 피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강제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민수기 18장으로 가보세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거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죠.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갖고 와서 야 성경에도 오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 음식인데 응식이라고 써있다고. 응식이 맞는 거예요. 음식 아닙니다. 여기서 응식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호크는 목, 과업, 의무, 규례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 고어로 응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 과업, 의무, 규례가 주어졌는데 분깃이 주어졌는데 그 분깃이 소금을 친 재물이에요. 먹어! 먹어!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아람 사람들 안 먹어도 돼요. 이스라엘은 먹어야 돼요. 예수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반드시 소금을 친 제물을 먹어야 하고 그 제물과 연합이 되어 소금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이 쳐지는데 그 소금은 피의 소금이요, 십자가의 소금이요, 저주의 소금이에요. 소금과 제물은 그렇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금이 쳐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소금 쳐진 제물을 먹고 그 소금 쳐진 제물과 연합이 되어서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이스라엘, 즉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하나님의 그 선택과 편애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생채기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지옥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볼게요.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구절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서 그 전까지 썼던 원고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49절을 보면 지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불소금이 부어지고 있어요. 불소금. 그리고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버려. 팔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려. 다리가 범죄케 하면 잘라버려. 그런 얘기하다가 지옥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안 자르고 들어가면 니네 큰일 난다. 지옥가. 근데 갑자기 소금은 좋은 것이로돼 그래요. 그 소금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뿌려졌거든요. 근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돼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삼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소금이 도대체 뭐길래 소금은 좋은 것이로돼라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피의 언약,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체결된 그 피의 언약이 체결이 되면 그 언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인류는 둘로 갈라져요.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언약 안에 하나님의 성도, 교회, 언약 밖의 소품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될 때요. 역사와 공간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첫째 날 빛과 어두움으로 갈라지죠. 둘째 날 궁창을 사이에 두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갈라져요. 셋째 날 물과 무트로 갈라집니다.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는 그 자체 내에 언약을 담고 있는 거라 그랬죠? 첫째 날은 뭡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만 있는 하나님 나라 반드시 완성하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성취되죠? 빛이 있는데 태양도 필요 없는 빛이었어요. 그 빛은 누구?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궁창이,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과 땅이, 죄악의 땅과 거룩의 하늘이 휘장이, 가운데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 저주의 물, 바다가 다 물러가고 문만 오롯이 남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다시 없겠고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체결 그 순간 둘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반대편 언약 밖에 있는 것들을 전부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이 역사가 먹힐 것이 묵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먹는 형국으로 진행이 돼요. 이 역사는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 묵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역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죄가 재물인데 소금이 언약이 묵시가 이걸 먹어버리고 예수화하여 소금화하여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려면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역사에게 먹히는 형국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감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숨겨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은닉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반대편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는 그들의 악마됨과 그들의 지옥행을 확정짓는 확실한 저주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 소금의 언약에 의해서 자기들은 예수님의 피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자리로 끌려가게 돼요.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잖아요, 이게.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야, 내가 쪽팔리게 왜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되냐? 나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율법 지킬 수 있어. 나도 착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왜 예수만 믿어야 돼? 내가 왜 예수만 붙들어야 돼? 내가 왜 은혜만 붙들어야 돼? 나도 보태고 싶어! 자, 거기에 은혜의 소금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튀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나보고 은혜로 들어오라는 거야? 왜 나에게 소금 쳐? 소금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밟히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그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율법 잘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라! 라고 외친 예수님을 소금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불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 불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 불소금인지 아시겠어요? 지옥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치를 포기 못해요.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안에서 더러움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 윤리, 도덕 뒤로 숨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들 지옥 안 가려면 그 죄 다 잘라내야 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라내면 니네들 뭐가 남니? 뭐가 남어? 니네 그렇게 다 잘라내면 뭐가 남어?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거 자르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놈들에게 그 불소금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박쳐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착하게 살 수 있고 우리도 개혁할 수 있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어. 이게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똥 아닙니까? 르네상스, 과학문명, 공산주의 다 뭐예요? 선행체계, 지식체계 전부 역사가 내놓은 배설물들 아닙니까? 그게 진짜 인류를 행복하게 해줬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계속 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만 의지해야 되냐고. 근데 주님은 끝까지 이것만 주장하세요. 은혜, 너는 예수만 믿어야 돼. 니들의 힘으로는 선행체계, 지식체계로는 절대 행복에 도달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소금은 불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억지로 가기 싫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싫어서, 왜? 자기들을 쪽팔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싫어서 지들 스스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지옥입니다.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만 보태면요. 이 세상 인간들은 전부 자기 가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금방 상대방의 목에 이빨을 꽂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금은 사회법과 도덕, 윤리, 양심으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체면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확 빠져버리면 여기는 곧 지옥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불소금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아먹는 사람이 소금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비친 거예요. 눈을 뜬 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세상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의 언약, 즉 소금이 저주의 소금이 되는 거고 불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가치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훌륭한 평가, 그걸 위해서는 팔다리도 잘라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죽음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안식일날 안 뛰더란 말입니다. 팔다리 자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깨끗하게 내 힘으로 천국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유다였잖아요. 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이 더러움 내가 못 가져가겠다. 죽여버려야지. 죽은 거예요. 그게 멸망의 자식입니다. 유다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소금이 발린 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폭로되면요, 자기들의 팔다리를 끊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자기들은 머리카락 하나 안 남는다는 걸, 아니 세포 하나 안 남는다는 걸 너무 확실히 알아요. 소금이 발린 자들은요. 왜?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폭로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 내 팔이 이렇게 잘려야 할 때 예수의 팔이 잘렸구나. 내 다리가 잘려야 할 때 예수의 다리가 잘렸구나. 내 눈이 뽑혀야 할 때 예수의 눈이 뽑혔구나 라는 이 소금 언약, 이 피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몸을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금 안 잘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자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죄라니까요. 유다예요, 그게. 지 팔다리 자르는 게.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못 놓아요. 자기 자존심을 그렇게 못 놓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부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찍어버리라 라는 그 단어가 아포콥토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게 제사 용어예요. 언약의 용어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재물을 쪼개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언약을 하실 때. 그때 그 쪼개는 단어, 재물을 쪼개는 단어가 아포콥토예요. 찍어버려라. 누가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로. 예수가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영이 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불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이야기할 때 cut the covenant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례, 언약. 그 단어도 같은 단어거든요. 할례, 쪼개다, 고추 끝을 자르다, 찍어버리다예요, 이게. 그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몸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찍혔다라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그 소금, 은혜의 소금, 그 언약의 소금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거죠? 제가 읽어보라 그랬죠? 제자들이 서로 큰 자, 내가 큰 자다라는 그 싸움 할 때 거기부터 하나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로 맺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큰 자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큰자 싸움이에요. 다 내가 큰자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은 내 이웃이고 나발이고 상대방의 목에 내 이빨 꽂아야 돼요. 빨아먹어야 돼요, 피를. 그게 큰자 경쟁이에요. 그게 지옥에서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너희들 그게 바로 죄인데 그거 찍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찍어. 근데 찍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때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고요. 소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면 너희들이 이제 큰자 경쟁을 하지 않고 화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악인들에게는 불소금이지만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온 언약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절대 맛을 잃을 수 없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큰 자 경쟁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큰 자 경쟁하고 있잖아요. 스포츠, 오락, 게임 다 뭐예요? 다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 공부 다 뭐예요? 다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그거 보고 헬렐레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와 이겼다 금메달 몇 개 땄다 이러고 있어요. 교회가 마귀의 놀이에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피 입으니까 춤을 추고 마귀가 애곡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교회까지. 그리고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게 기독교 맞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 은혜의 소금, 그 소금 언약을 아는 이들은요. 이 세상에서 절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내가 무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그런 모양으로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리로 안 보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겠냐? 못 잃어. 내가 절대 너희들 안 놔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코너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짠맛 내라고요. 소금으로 살라고. 소금 언약, 피의 언약, 그것을 이루신 예수처럼 살라고. 그래서 소금들은 힘겨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한 자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넉넉히 통과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참게 하세요. 견디게 하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참지 저 사람 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폭로당하는 현장에서도 절대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가치를 챙기려고 부산을 떨거나 율법과 도덕과 윤리대로 숨지 않고 그 연약함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어둠이 폭로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율법과 도덕 뒤로 숨습니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어둠인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아니요, 거기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덮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삶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부패성과 연약함을 폭로당하면서도 그 더러움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인 것이고 힘겨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꿋꿋이 견디며 일어서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나는 망하고 하나님이 흥하는, 내 이웃이 흥하는 삶을 사는 게 소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망하세요. 죽으세요, 여러분. 그 죽음에, 그 망함의 삶에 여러분의 이혼이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망함이 쓰일 수 있고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이는 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이 비워지고 여러분이 죽은 흙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그게 착한 일이에요. 너 어디 가서 우리 목사한테 이혼도 착한 일이라더라. 아, 막 써버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실력이 된다라고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다 못하신 분은 함부로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아셨죠? 네, 은혜. 그걸 먼저 아시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챙기시란 말입니다. 법정이나 간디나 슈바이처는 자기들의 영광을 스스로 취해 가졌어요. 온 세상이 다 칭찬해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진짜 빛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무슨 위인전 읽고 그거 쫓아 살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선악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선악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 이 차원 높은 설교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교인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가 저주의 소금을 맞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진 자로 연약하고 무력한 자로 폭로되며 그것을 돕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어디의 흐름에 있는 거라고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은 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복 있는 자요.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이거든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원래 감탄문이에요. 복 있는 자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여, 성도여, 너희들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구나. 복 있는 자야, 성도야,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애통하게 되는구나. 복 있는 자야,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야,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악한 말을, 욕을 먹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빛과 소금의 삶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그 고단한 삶이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애통하고 내 죄가 폭로당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내 마음이 아이고 나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게 붙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 땅에서 감추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숨겨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딜 세상의 빛으로 뭘 밝히겠다는 것입니까? 야, 교회는 이렇게 잘 산다다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야, 참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다, 거기가 마귀 집단일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걸 분별을 못해요. 아직도 세상의 선악 기준으로 이건 건강한 거고 건전한 거래요. 이게 옳은 거래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산상수훈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게 소금의 삶이에요. 그게 빛의 삶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빛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진짜 그거 읽다 보면 아주 입에 단내가 나도록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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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예수가 빛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빛인 예수가 왜 왔다 그래요, 성경이? 본다고 하는 자, 내가 빛이에요 라고 하는 자를 소경 만들고 나는 못 봐요. 나는 완전히 흑암이네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네요. 어쩌면 좋아요. 이들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대요. 그 빛이. 근데 어떻게 내가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히겠다 그래요. 그들을 소경 만들러 오셨다는데. 근데 왜 개혁주의가 항상 거기서 결론을 맺냔 말이에요. 빛이 되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 빛으로 이제 인도된, 그래서 빛이 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면을 봐야 되죠? 볼까요? 예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진즉 거기 빛이 없으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세기 1장의 단어가 그대로 다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 새 창조를 하겠다고 하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첫날 빛이 있으라예요. 그리고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오시는 거예요. 빛이 왔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빛으로 당신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해내지 않으면 흑암, 공허와 혼돈으로 영원히 지옥일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구나, 돼지우리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구나를 아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 그가 빛입니다. 근데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나오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약자의 삶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이사야서 59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함이라고 하는 게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게 이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자는 죽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죽은 자들이 재벌도 되고 죽은 자들이 인기 스타도 되고 죽은 자들이 스포츠 스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교회가 부러워하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것을. 자, 군대 있을 때 25사단에서 탈영병이 하나 우리 부대로 넘어와갖고 저희가 탈영병 수색작업을 나갔다가 제 옆에 있던 무전병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단병력이 전부 모여갖고 추도식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그 친구에게 포상과 훈장이 주어졌어요. 1계급 특진. 그 사단병력 중에요. 그 친구가 받은 훈장과 포상을 요만큼이라도 부러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죽은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왜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죽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인기와 명성을 왜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어떤 운동선수는 뭐 1년에 방맹이 몇 번 치고 수천만 불을 받더라. 부러운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1시간 나와서 놀고 내 1년 연봉을 출연료로 받더라? 그게 왜 부럽습니까? 시체들이 갖고 간 훈장과 포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걸 부러워하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청부론이니 고지론이니 하면서. 시체들의 세상을 추구하는 건 지옥이고 마귀입니다. 교회가 마귀예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강력하게 모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놓고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된 건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도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은 세상에 악함을 폭로시켜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게 맞아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 보세요. 저놈이 나 죽여요. 악이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소경아 봐라, 귀머거리가 들어라. 너희들이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귀머거리에서 해방이 됐는지 아니? 내 종, 내 아들 예수가 내려가서 소경이 되고 예수가 내려가서 귀머거리가 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빛이 된 거야. 바로 그렇게 나를 빛 만든 그 참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게 빛의 삶이란 말입니다. 저마다 지들이 빛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가 소경이 되므로 내가 빛이 됐다는데 그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비춰볼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참빛이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감추어진 빛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1절 보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고건법이거든요. 고건법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잘 쓰던 수사법이에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등불을 등경 위에다 주지? 두지 말 아래 뒷박이에요. 한 말 두 말 재는 그 말 아래다 두겠느냐. 그럼 등불이 비춰지니? 당연히 등경 위에 둬야지. 그런데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등경 위에서 비추게 하려고 이 등불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 그 등불을 오히려 감추고 숨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의 빛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내가 빛이 되어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와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이 빛이시고 소금이신 나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참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역사 속에 비친 우리가 감추어지고 숨겨져야 된다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이 감추어져야 할 빛들이 오히려 드러나고 예수가 꽁꽁 숨어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소리를 안 질리겠어요. 자꾸 소리 지른다고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성도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은 이 세상에서 부인되고 비워지고 약해지고 무력한 자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내려가고 부정한 자로 폭로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게 감추어지는 빛이고 숨겨지는 빛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세상을 놀래키는 삶이 아니라 티끌됨이 폭로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게 빛의 삶이고 그게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매일 아침 산상수훈을 읽고 하루 종일 그 산상수훈을 지키며 살았다고 그러죠? 그거 가짜 산상수훈이에요. 그거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 상태로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너희들이 낮아지고 부인당할 때 당황하지 마라고 준 거지. 간디처럼 읽고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어떻게 해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애통해야 돼. 막 눈물을 흘려야 쥐어짜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 막 가서 약 올려요? 핍박 받으려고? 그건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빛의 삶, 소금의 삶, 산상수훈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칭송을 받고 여러분이 칭찬받고 여러분의 명성을 쌓는 그런 삶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수의 구별된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그들은 예수만을 위해서 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무력한 자로 내려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었을 때는 그 속에서 또 낮아지고 그것들을 부인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있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은혜도 모르고 들고 뛰다가 불소금 맞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